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강력한 공습으로 이틀 만에 145명이 숨졌다고 구조단체인 시민방위의 암마르 알셀모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친 이번 공습은 알레포 지역 민간인들의 탈출을 허용하겠다는 시리아 측의 발표로 며칠간 소강 상태가 계속된 뒤 이뤄졌습니다. 셀모 대표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이번 공습이 매우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주요 협력국 대표들이 이번 주말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국이 시리아 휴전과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회담을 철회한 뒤 다자간 접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늘 예멘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설 3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 해군 구축함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 구축함 니츠호가 바벨 만데브 해협 북부의 예멘 홍해 해안에 위치한 레이더 시설들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레이더 시설 파괴로 앞으로 미 군함을 추적하고 겨냥하는 후티 반군의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선박과 상업 교통로에 대한 추가 위협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홍해와 바벨 만데브 해협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항해의 자유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관리들은 어제 미 구축함 메이스노를 겨냥해 홍해에 미사일 한 발이 또다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오늘 안토니오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피터 톰슨 유엔 총회 의장은 성명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구테헤스 지명자를 인준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헤스 차기 사무총장 지명자는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현 사무총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유엔 총회에 구테헤스 전 총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이틀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확고한 동맹국인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약 30개의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것은 주석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은 노르돔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훈센 총리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경제와 투자, 농업, 사회 기반 시설 등 주요 분야에서 적어도 28개의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동맹이자 경제 협력국으로 지난 10년간 수억 달러의 지원과 투자를 제공해왔습니다. 일본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군사기지 확장을 위해 내년에 부지를 추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지부티에서 동부 민간인 지역을 추가 임대하기 위해 지부티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부티 국제공항에 위치한 캠프 레모니어 미군기지 옆 12헥타르 부지에 18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 지역에서 국제군의 일원으로 해양정찰기를 운영하면서 아덴만과 소말리아 인근 해상의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선거 진영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작성한 이메일 해킹과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의 발표로 추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클린턴 선거운동 본부의 제니퍼 팔미에리 씨가 지난 2011년 가톨릭 종교계를 비난한 발언이 어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클린턴 선거 진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진보센터 소속 존 할펠진 씨는 팔미에리 씨와의 이메일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자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들이라며 이들의 정치 성향을 놀라운 이단 신앙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 역시 여성 비하와 성폭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공포 정치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 소식과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정보 유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o provide.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관광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북한 정권이 공포 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 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가혹한 공포 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 없인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굶주림과 폭압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에 이어 정권을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인마저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엔 북한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탈북 권유 언급은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국에 온 탈북자는 미리 온 통일이자 남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핵포기 없인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은 13일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 관련 정책 건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와 첨단 전략 자산 배치 등을 모색하는 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보고서는 과거 실제로 미국의 유럽 내 핵미사일 배치로 미소 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전술 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지원과 함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공개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대북 방송과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북한 청취자에 필요한 특화된 내용물을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청와대와 통일부, 국회 등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민주평통의 통일대화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92개국 해외 자문위원 등 모두 5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서울에서 제3차 해외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간의 강력한 독자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 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25개 품목을 대북무역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또는 인도주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출입이 허용돼 제재에 빈틈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국으로 북한의 철광석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유엔의 새 제재 결의에 기존의 예외가 허용됐던 민생 목적의 북한 철광석과 석탄 수출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맞춰 채택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의 독자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독자 제재는 지난 4차 이후에 저희가 취했던 그런 독자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해당되는 나라들과 아주 긴밀하게 그 내용과 또 발표 시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 장관은 독자 제재를 다 포함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이들의 체류국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주민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지 말고 기존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해당 국가들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에 관해 윤 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고 다음 주에 열릴 한미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윤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레짐 체인지를 말한 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탄압이라든지 여러 폭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헤이니 사령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을 만나 미군의 확장 억제 제공을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순진 합참의장이 12일 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관과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헤이니 사령관이 이 의장에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확장 억제 공약 등 전략사령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니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며 동맹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미 전략사령부 방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인 한국이 핵 공격 등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받은 수준으로 핵 우산 등 여러 전력을 사용해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헤이니 사령관은 이날 미국은 한국군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동맹과 우정은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군의 9개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전략 억제, 우주와 사이버전, 전자전,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 정찰, 대량 살상무기 대응 등 국제 전략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이날 헤이니 사령관이 이 의장과 함께 노스다코다주에 있는 마이노트 공군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 미주리주 와이트먼 공군기지에서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등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두 곳은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 확장 억제 전력이 있는 미군의 핵심 전략기지입니다. 애슈턴 카토 국방장관은 지난달 마이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해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핵 전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미 합동참모본부는 12일 VOA에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13일 미 국방부에서 이순진 의장, 가와노 가스도시 일본 통합망료장과 3국 합참의장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의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탄자니아가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최근 북한 선박 1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의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모두 13척입니다. 탄자니아의 영자신문인 더 시티즌은 12일 선박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잔지바르 해사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잔지바르 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국장은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가 6월에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과 연관된 어떤 선박도 탄자니아 깃발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박에 대한 검사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등록 절차를 엄격하게 해 앞으로 북한 선박이 자국에 등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거스틴 마히가 탄자니아 외교장관도 9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자니아 외교부는 북한과 연계된 모든 선박의 등록이 확실히 취소되도록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항만국 통제 등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이후 북한이 소유하거나 연계된 선박 50여 척이 탄자니아 선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잔지바르 해사국은 세계 각국의 에이전트를 보유한 TZIRS라는 회사를 통해 해외 선박들이 탄자니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의 회원국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이름을 퍼스트 글림으로 바꾼 탄자니아 선적의 던 나이트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270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의 소유는 물론 운용과 대여, 선급, 인증, 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몽골 정부는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며 적어도 3척의 북한 선박이 등록된 파나마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에라리온 정부도 지난 5월 BOA에 2270호에 따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2척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제재 결의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 조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는 몽골과 파나마에 이어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을 단 정황은 BOA 취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깃발을 달았던 큰자리호와 빅토리 2호, 갤럭시 1호, 진바이하이호 등은 지난 3월부터 꾸준히 북한 남포항과 중국 항구를 왕복하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안에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대한 맞춤형 제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동 제안국들이 지난 11일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마감 시한은 10월 31일이라며 결의안에 대한 3위원회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24일 이전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유엔 총회는 12월 중순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결의안 초안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과 관련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 입수에 12일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내용 중에 맞춤형 제재 규모 확대가 추가됐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초안에는 과거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의 소식과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정보 유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13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o provide information to.
킹 특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굶주려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소식과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도록 꾸준히 정보를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가 최근 의회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인권유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작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현행 제재에 바꿔야 할 부분이나 추가로 등재할 대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 참여를 불허하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이런 제재를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is also this moral sanction that has to be exerted. This is the paradox that was.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북한 정권 내부에 타격을 줄 경제적 제재와 함께 도덕적 제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금지를 실시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운 동력을 얻으려면 분명한 궤적을 따라야 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해 탈북자 증가가 일정한 임기에 이르면 대량 탈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공개 총살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탈북자도 최근 증가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개 총살의 횟수는 정권 대 사회 간의 갈등의 강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개 총살의 증가 경향, 탈북자들의 증가 경향은 북한 정권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자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김 위원장에 부과한 것과 같은 인권 침해 책임자 제재를 한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수는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미국의 최근 표적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아직 유사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비록 상징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 혐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샤요 인권 포럼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장소인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이름을 따 한국 통일 연구원이 해마다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국제 회의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funnels revenue from a variety of sources to advance and sustain.
에나 리치엘런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돈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엘런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종종 자국민들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관광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리치엘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년 동안 10차례 발령한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북한 여행 시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북한의 관광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반도 관련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 깊이 보기의 시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이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상정한 대북 압박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돌아선 것은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2월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 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못하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은 7차 당대에서 김정은이 핵 보유국을 선언을 했고 핵과 경제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은 핵 보유국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비핵화 원칙에서는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현 상태에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강도 대북 압박 기조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포용 메시지를,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북한 당국과 주민의 분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특히 올해 광복절에는 과거 경축사 때마다 등장하던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같은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의 병행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현 정부 임기 내에 의미 있는 당국 간 대화나 협력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정부는 소위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해서 이 북한 체제를 궁극적으로는 붕괴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상정하는 소위 대북 제재 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소위 북한 내부를 균열을 확대시키는 이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직접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만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국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보면 되게 영토, 주권, 국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핵심적인 요소인 사람, 국민을 사실은 남쪽으로 다 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북한을, 북한이란 국가 존재자,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너무나 단호하고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딴 북한 정권 붕괴 발언의 배경으로는 공포 정치로 인한 내부 동요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북한 엘리트 계층의 이탈과 탈북자 증가, 또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고립 심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해 한국 입국 탈북자 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는 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생계형 탈북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영호 공사 등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망명을 비롯해 올 한해 한국 입국 탈북자가 증가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압박을 통한 북한의 정권 교체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한국 내에서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그러나 북한의 정권 교체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려는 한국과 이에 맞서는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입니다.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고 우리 측은 북한을 절대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압박만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물리적 충돌만 생기더라도 큰 전쟁으로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위기지수는 굉장히 심각하다. 남북관계가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언제 충돌이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상대 국가의 정치 변동을 야기할 뭐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또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건데 그 내부의 변화는 접촉과 교류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개방선들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점에서 제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점을 좀 명확히 깨닫고 더불어서 좀 포괄적으로 정말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변동을 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비 태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북한 붕괴라는 희망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압박과 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만을 고수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지난 9일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BOA는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억척스럽게 추구하는 건 북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삶만을 피폐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3월 말 핵안보 정상회의 중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단합된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promoting the kind of opportunities and prosperity.
비핵화와 평화, 안정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핵실험에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주민들의 열악한 삶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달 뉴욕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20-3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 뭐 20억 불, 30억 불 이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된 것이고 또 금년에만 북한이 핵실험 두 번,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잖아요. 금년에만 최소한 2억 불은 들었을 걸로, 투입됐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러한 돈이 북한의 뭐 경제 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과거 중동 국가들에 수출했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대당 가격이 90만에서 176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264만 달러에서 5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대당 가격이 880만 달러, 지난 8월 마지막으로 발사한 미사일까지 합하면 수천만 달러를 사용한 셈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한국 언론사 사장단에 로켓 한 발을 쏘는데 2억에서 3억 달러가 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이 연간 근로자 인건비로 남측에서 받았던 1억 달러의 두세 배에 달하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에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쓴 것으로 추산되는 2억 달러를 식량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지역 담당관은 지난달 VOA에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24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외부에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이 69만 4천 톤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발사에 투입한 2억 달러로 지난 8월 톤당 $350였던 베트남산 장립종 쌀을 구입하면 57만 톤, 강냉이는 100만 톤을 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쌀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올해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주 VOA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약속대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pays a heavy price for this nuclear program. If it renounced its nuclear weapons as it agreed, if it
북한 정권이 막대한 돈을 핵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는 곧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복지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마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이런 핵미사일 개발을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2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등 여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어린이들의 성장보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앞서 VOA에 북한의 핵 문제는 이런 경제 민생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과 건강,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변의 낡은 핵시설과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 연설에서 풍계리 주변 주민들의 상당수가 암과 심장질환, 감각기관의 이상, 다리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ancer, disease,
홍 장관은 이후 언론매체 기고에서 과거 카자흐스탄의 핵실험 후유증이 그 후손들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실험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구성원의 인권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는 정권 유지, 인권 문제와 서로 연관돼 있다며 국제사회가 공조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실험과 인권이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세습에 의해서 정권이 취약하니까 그런 취약한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도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탄압해서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에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는 서두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가 심각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여러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10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VOA 기획보도. 내일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한반도 전문가인 미 국무부 차관보 출신의 로버트 갈루치와 로버트 아이논 씨와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제재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이 지정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의 교역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본격 집행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의 교역액은 약 4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1% 감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25개 품목을 대북 운송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석탄, 철광석, 생철, 금광, 티타늄, 마냐듐, 히토류 관련 품목 20개입니다. 반면 대북 수출을 금지한 품목은 항공유 그리고 로켓 연료와 관련된 품목 5개입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 가운데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히토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민생 또는 인도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대북 수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B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집계한 결과 대북 수입 금지 품목의 총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석탄의 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9% 줄었습니다. 석탄은 철광석과 함께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석탄유 제품 수입액은 지난 4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지금까지 점점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철광석 수입액은 교역 제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무려 67%나 증가했습니다. 철광석 수입액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생철 수입액은 약 37% 줄었고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히토류 등은 해당 기간 수입액이 없어 100%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수출액은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폭이 16%에 달했습니다. 항공유 가운데 항공 가솔린유는 약 15%, 제트 연료의 수출액은 약 52% 감소했습니다. 반면 로켓 연료는 아예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4월과 8월 사이 북중 전체 교역액은 약 1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증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과 또 이를 단속하던 한국 해경 서로 충돌하면서 결국에 한국 해경의 고속정이 침몰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한중 간의 공조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네. 그 한국 해경 고속정을 침몰시켰던 중국어선을 찾는 수사, 협조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이 이 사태 초기 한국 해경의 기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측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중국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 해경의 월권 행위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 측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던 사태 초기와는 아주 달라진 중국의 입장인데요.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중국 측의 반응에 적반하장이라고 맞서고 있고 사라진 그 문제의 중국어선을 찾는 것은커녕 오늘도 120여 척의 중국어선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사태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로 한국 해경 고속정이 결국은 침몰한 건데 중국 정부가 이것이 월권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그 한국 해경 그 고속정이 침몰한 해상 좌표가 한국 수역이 아니라 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이 한중 어업 협정 지역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할 법 집행의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해경은 한국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고
예.
해경이 추적한 끝에 중국 어선의 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정이 침몰한 곳은 공해상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한국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해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권리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이 한국 내 여론에 편승해서 한국 당국이 중국 어민들을 향해 무기를 쓰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한국 측을 비난하고 있는데 아, 한국 내에서 또 시민들의 여론은 그 반대죠?
네. 그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가 12일 전국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을 얻은 겁니다. 응답자의 61.3%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무력 사용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한중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응답 33.7%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중 간의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갈등 요소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이 배터리가 갑자기 터지는 문제로 리콜을 했다가 판매 중단을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생산 중단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뉴스인데요.
네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교환과 환불이 시작됐군요.
네. 지난 8월 중순부터 판매가 시작된 갤럭시 노트 7. 이 갤럭시 노트 7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에게 판매 중단 결정이 나온 지 이틀 만인 오늘부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네.
교환, 환불 모두 소비자들의 희망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갤럭시 노트 7을 구입하면서 그 통신사라든지 판매점에 따라서 뭐 별도로 여러 가지 이벤트성 선물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 반납하지 않아도 그냥 노트 7 그 자체만 제품 상태가 좋지 않아도 모두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오늘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미국에서도 이 갤럭시 노트의 리콜이 공지됐다고 하던데요. 한 190만 대 정도가 이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던 물량이 250만 대였고요. 배터리 발화 문제로 보완해서 다시 생산에 판매되는 것까지 하면 세계적으로 모두 380만 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팔린 거고요. 50만 대 정도는 한국에 그리고 나머지 한 140만 대 정도가 중국과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수거해야 할 그런 갤럭시 노트 7의 규모입니다.
예.
삼성전자 이번 단종 사태로 교환과 환불을 통해서 한 3조 6천억 원 미화로 31억 7,04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이런 문제로 이제 빠진 자리에 그 틈을 비집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표 가전기업인 LG에서도 이 V 시리즈의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애플사의 아이폰도 곧 출시할 예정이어서 보이지 않는 예.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두 번에 걸친 판매 중단과 생산 중단으로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생산은 중단했지만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원인을 규명해서 그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삼성전자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의지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이번 리콜 사태에 대한 세계 반응에 한국 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젊은 미술 작가들이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군요.
네. 그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경계선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기획한 전시고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예술세계의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는 부제도 붙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활동하는 탈북 작가나 화가들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이 한국 예술가들이 이 탈북 작가를 초대해서 연 전시회라고 하던데 그런 만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시회 기획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살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담은 이 다른 시선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한국의 예술가로서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네.
장영준 총괄 기획자입니다.
이쪽 사회도 속하기도 그렇고 저쪽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경계에 서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 작품들이 현재 내용은 그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 창작 가능성 그걸 이 작가들의 이제 그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시회 주인공이라고 해야겠죠? 이 젊은 탈북 미술 작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3명입니다. 그 VOA 주말 프로그램인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랩하는 화가 강춘혁 씨가 초대가 됐고요.
네.
한국에서 탈북 1호 최연소 화가로 알려져 있는 북한군 그 선동선전부에서도 활동했던 오성철 씨.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평양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유학도 했던 조용 씨가 초대 작가입니다. 이들의 시선으로 담은 북한의 경제난, 인권 문제, 또 탈북민들의 어떤 삶과 애환이 담긴 80여 장의 드로잉화, 유화, 영상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관람객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전시회장의 반응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 한국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있구나. 아, 북한의 실상은 이렇구나. 이런 반응이 있고요. 탈북 작가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대단하다. 이런 실력에 놀라워하는 이 관람객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지 특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는 주말에 북한 미술 문화의 한계와 한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재언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있고요. 또 체제 이탈 작가들의 작품의 특성이 어떤지 그 주제로 강연을 듣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통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중부국과 카메룬의 보건 상황이 미국의 도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29일 카메룬 주재 미국 대사관의 매튜 스미스 부대사는 이 나라의 안드레 마마 푸다 보건부 장관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보건, 정보, 통신기기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기들은 카메룬 전역의 10개 보건지역에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미 국민들이 미 대통령 긴급 에이즈 치료 계획과 질병통제센터를 통해 지원한 것입니다. 이날 카메룬에서 열린 행사에는 현지 고위 보건 당국자와 질병통제센터의 현지 책임자인 오토 타요 볼로 국장, 그리고 의료진, 국제보건기구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매튜 스미스 부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카메론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 규모는 약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카메론에 있는 184개 보건소에 필요한 컴퓨터와 잉크, 인터넷과 모뎀, 그리고 필요한 수리와 정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보건 상황에 대한 정보 취합은 카메론 보건 향상은 물론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말라리아와 결핵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자료 수집과 대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튜 스미스 부대사는 건강한 시민들은 가정과 마을 그리고 국가의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과 안보 그리고 교육은 미국이 카메룬을 비롯한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